역사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그 시간을 조금 역사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이 되고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연히 읽게 되면 이게 뭐 이것도 저거 같고 저것도 이거 같고 막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요 틀 안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서를 할 때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들 가운데 다섯 명을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첫 번째는 누구였죠? 예. 남북왕조의 시작이었던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리고 끄덩이였던 북이스라엘의 끄덩은 누구예요? 호세아. 남쪽은? 시드기야. 그렇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왕이 끝날, 호세아가 끝날 때 남쪽 왕은 누구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히스기야. 이 다섯 명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도 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앞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발단이 무엇이었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내서 너 정말 축하한다, 너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금은보화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와서 그런 말 하죠. 도대체 어디서 누가 왔으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랬더니 먼 땅 바벨론에서 왔고 그들에게 내가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보여줬다. 하나도 안 보여준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보여준 모든 금은보화는 그 보았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빼앗길 거다. 그리고 왕족들은 다 환관, 내시가 되어서 그들의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사실 왕족이 내시가 될 정도면 일반 평민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 뻔하죠. 그죠? 다 죽었든지 뭐 어떻게 됐겠죠. 그와 같은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포로가 606년입니다. 이 히스기야 활동하던 세기는 720년 정도가 되거든요. 1차 포로가 이제 606년이고 2차 포로가 597년이에요. 요때가 여호야 김, 여기는 여호야 긴, 여기가 시드기야. 요 시드기야 또 나왔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요때가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바벨론 포로입니다. 3차가 다 바벨론 포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고 귀환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536년에 1차 귀환, 고레스 때 귀환이 일어나게 되고 또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던 요 때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됐던 요 때를 보면 70년이 돼요. 그죠? 1차부터 포로 귀환이 되면 요 때가 또 70년이 되는 거예요. 어떤 70년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70년의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좀 더 극명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혹은 요시야 두 왕 시대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1차, 2차, 3차 귀환, 성전 재건까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시면 요 시점을 중심으로 이사야, 예레미야서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귀환도 세 번이 있었다 그랬죠? 1차는 수르바벨을 통해서 일어나고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444년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기간은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렇게 3차의 포로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좀 독특한 책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이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사야 선지자 썼던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고 복음적 선지자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사야고요. 대상은 포로전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히스기야.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죠. 히스기야인데 사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 때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8세기경입니다. BC인데 BC 8세기경이 어떤 시기였냐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예요. 북쪽은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등극하던 시기인데 여러분들 우리 아모스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가장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위에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동시대에 가장 많이 활동을 해요.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 명이 더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미가. 이렇게 네 명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두 명, 남쪽에 두 명, 네 명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보면 가장 평안하고 가장 부강할 때 우리의 죄악된 길은 가장 극에 달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예요. 그렇죠?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의 목적은 뭘까요, 그럼? 이사야서의 목적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자, 이 이름 뜻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사야. 야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이샤는 야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또 있죠. 호세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런 게 다 구원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사람 이견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구약적인 표현에 하면 구원, 구원자 이런 뜻인데 호세아, 여호수아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사야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을 나타내기 위한 책이에요. 누가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개의 왕이 등장을 해요. 아하스가 있고 히스기야가 있어요. 아하스는 이사야 7장에 히스기야는 36장부터 39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딱 두 부분만 운문체로 이스라엘 왕에 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넓게는 9장까지 쓰기도 하는데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가 직면했던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내용은 뭐냐면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기를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하스가 그런 정치적인 위협에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에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일 테니 그 징조를 구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스는 뭐라 그래요?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사람이 째째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냐? 한번 말하면 믿어야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수르에 대한 원조를 약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없어도 저 아수르가 날 도와줄 거야.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인을 보여주시죠.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죠? 그 사인을 하나님이 7장 14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그래 말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침공을 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 침공을 당하는 데가 히스기야예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인을 얻게 되죠. 어떤 사인을 얻게 돼요? 물론 생명을 연장받는 사인인데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태양이 뒤로 물러간단 말이에요. 아하스의 일형표가 뒤로 물러가는 사인을 받게 돼요. 38장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으로도 아이러니하게 아하스 이후 10장부터 35장까지가 무슨 내용으로 되어있냐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심판뿐만 아니라 열방들의 심판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순종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에 대한 이해로다가 아하스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 이후에 있는 40장부터 66장은 어떤 얘기예요?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40장부터 여러분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전혀 다른 톤이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 순종의 이해로다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는 지금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대조시켜서 가장 선한 왕과 가장 악한 왕을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가 심판으로 순종의 결과가 회복과 구원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 결국은 이것들을 다 망하게 되죠. 망하게 돼서 결국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이나 11장에 가면 메시아 왕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고난의 종이라는 노래의 네 번을 통해서 42장부터 53장까지 네 번의 고난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와야만 되는 고난의 종을 통한 회복의 역사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회복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를 잘 읽게 되면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1장부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표현이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대요. 하도 많이 두드려 맞아서 더 이상 맞을 곳이 없는데도 여전히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주인을 알지 못하는 저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죄악상이 절실히 드러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내용들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55장부터 66장에 가게 되면 이러한 1장부터 5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 죄악된 상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해줘요.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았으니 이제 회복해서 끝이다 이게 아니라 회복됐으면 회복된 자답게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요구가 55장부터 66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사실 구원받으러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셨으니 이제 나는 끝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난 구원받았는데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1장에서 5장에 요구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55장에서 6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켰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가이드라인을 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삶의 반응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연약해서 그걸 못 지킨다 그래서 책망받고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새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록에도. 그래서 회복은 단순한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사실은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은 66장까지 그 내용을 썼는데 66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적으로 이렇게 나눠지지만 원래 문체상이나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40장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가 나눠져요. 그게 39장이 앞에 있고 뒤에는 27장이 있죠. 그렇죠? 앞부분이 39장이고 뒷부분이 27장이에요. 구약성경이 39장이죠? 신약성경이 27권이고. 물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유다의 심판이고 유다의 영광이죠. 심판과 영광에 관한 책을 쓰고 있죠. 구약성경이 심판에 관한 얘기라면 신약성경은 영광에 관한 책이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달라요. 사실은 35장이라고 말했는데 1장부터 33장까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34장부터 66장까지. 33장이면 절반이에요 딱. 그죠? 근데 이 절반인데 쿰란 공동체라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공동체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33장을 중심으로 딱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33장 안에 등장했던 많은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5장이 서론이고 6장까지 7장부터 9장까지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3장까지가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하스 왕을 통해서. 그리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동일한 논리입니다. 34장부터 35장이 서론이고 36장부터 39장이 이야기입니다. 40장부터 66장이 회복,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는 순종에 관한 이야기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이해하실 땐 되게 쉬우실 거예요. 그죠? 서론 있고 이야기가 한 군데 들어가고 그 이야기의 결과에 따른 심판이 나오고 또 한 부분은 서론이 있고 이야기 하나 나오는데 그건 순종에 관한 이야기고 순종의 결과로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장부터 35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고요. 포로기의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후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 선지서는 사실 예언의 성취와 예언의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예언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720년경에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하나님이 예언을 하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부터 볼게요. 39장 4절. 이사야가 이르되, 1014쪽입니다. 그들의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720년인데 포로는 언제 끌려가요? 586년이죠. 약 170년 혹은 18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이야기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만 멈춘 게 아니라 돌아올 것을 얘기하죠. 536년에 돌아오는 이야기랍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돌아온다고 해요? 고레스. 고레스라는 이름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44장을 한번 보세요. 한 몇 장 더 넘기면 44장에 등장을 합니다. 44장 28절을 보세요. 28절을 보면 이래 말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누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중건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기초를 놓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70년이 지나고 나서 536년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부터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기초를 놓이게 돼요. 그리고 기초가 놓인 상태에서 16년간 공사가 멈춰져요. 실제로. 그리고 그 공사는 완성이 누구 때 이루어져요? 다리오 왕 때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 때. 하나님께서는 기초만 놓일 거라고, 고레스를 사용하여 기초만 놓을 거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기초만 놓여지고 16년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학계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독려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완성하는데, 그때는 다리오 왕 때 완성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귀환에 관한 이야기 아주 면밀하고 분명하게 그 시점까지 상황까지 이야기해 놓고 있고, 고난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이를 이룰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고난의 종이 누구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고난의 종이 오늘 고레스라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3장에 가면 사실 이런 내용도 좀 더 분명히 얘기되고 있죠. 근데 일반 역사 속에서 고레스라는 이름은 사실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럼 고레스라는 인물은 없던 인물일까요? 없던 인물이 아니라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에 보면 퀴루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 한번 찾아보시면 퀴루스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귀환에 관한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있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도 예언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700년 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동전녀 탄생이 얘기되고 있죠. 7장 14절에 그죠? 메시아 왕국이나 이새의 뿌리는 11장에 가면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11장에 가면 메시아 왕국에 관한 노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약성경 981쪽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기서 말하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메시아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가 예견되고 있는 거죠.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요?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견해 놓고 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특징은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700년 후에 있을 메시아까지 예견해 주고 있고, 그런 일들이 성취되었다는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포로와 회복에 관한 얘기가 이제 예견되고 있죠. 3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 포로에 예언되고 있고, 44장 28절에 보면 귀환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고레스,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예견되고 있고,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은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11장 1절에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서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죽음, 고난,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언되고 있죠. 이런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언하고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실하게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읽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이사야가 얼마나 고난스러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되었는가, 바벨론이 얼마나 잔악했는가, 이런 내용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회복시키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울부짖고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은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기쁘게 당당하게 외쳤어야 했는데 왜 울었을까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외쳤던 예언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다 끌려가라는 거예요. 다 끌려가서 거기서 그냥 포로로 살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죠. 매국노라고 돌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험에 수없이 노출되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니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애 놓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포로 지금 끌려갈 판인데 무슨 결혼이냐는 거예요. 무슨 땅을 사냐는 거예요. 다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사명이었고, 예레미야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레미야고 대상은 포로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반드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기회를 상실한 이스라엘입니다. 기회를 상실한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그런 내용이 동일하게 적혀져 있고, 요시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의 멸망시기입니다. 요시아는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다음으로 한 4명 정도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바뀌는 왕들이 다 제명을 다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왕위가 막 바뀌게 돼요. 이장이 뭐 바벨론 왕이었어, 너 그만해. 한 번은 애굽 왕이었어, 너 그만해. 이렇게 해서 자꾸 왕위가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배경을 다루고 있고, 그런 아주 어지러운 그런 혼탁한 시기를 예레미야가 지나가고 있죠. 아마 누군가가 영화로 만든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이런 재밌는 영화를 누가 만들어놨어요.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런 예레미야서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달했던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에요. 멸망. 하나님의 뜻이 멸망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상당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멸망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정죄를 위한 멸망이에요. 순수함을 유지시키고 순수함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정죄로서의 멸망이죠. 그러니까 회복이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70년 후에. 그냥 멸망이 아니에요. 70년 후엔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 70년간 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고난받고 나면 회복이 약속되고 있으니 그냥 순수히 항복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애 놓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소개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70년 후에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지는데 이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게끔 돼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새 언약, 그죠? 새 언약의 핵심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야만 새 언약이 성취되고, 그 성취된 새 언약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것처럼, 그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이 하나님의 뜻으로 한 표현으로 예레미야서가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서처럼 이 예레미야도 조금 여러분들이 그 시간적인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가 활동했다면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때 활동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시아는 사실 히스기야의 손자뻘이죠. 아니, 증손자뻘이네요. 증손자 되는 그런 왕이었는데, 요시아 620년경부터 말망할 때까지의 상황을 기록했던,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 포로로 끌려갑니다. 3차를 통해서 끌려가는데, 처음부터, 사실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쳐들어올 테니 싸우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항복하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 매국노 같은 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라 같은 그 국민의 성화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바벨론이 들어와서 우리를 마무리 멸망시키냐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누구를 환영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환영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들을 환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항복하라고 외쳤던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1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자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다.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라. 또 온다. 올 테니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난리가 났겠죠?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백성들이? 아니, 백성들 막, 여러분들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아요? 누구 말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다. 2년 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2년 후에.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는? 그런 거짓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 놓고 거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 아예 꿈에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70년간 다시 한번 포로로 끌려갈 텐데 거기 가서 완전히 손들고 거기에서 애 놓고 집 짓고 살으라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말도 믿겠어요? 아, 이 정도 되면 예레미야 말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잖아요. 그 여우 나타났다고 세 번 거짓말하는 그 사람도 안 믿는데, 이 정도면 믿어야 되는데, 이 인간은 안 믿어요. 삼천에 끌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죠? 다 죽어요, 다. 그 죽어 나자빠져 있는 시체를 보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라니까. 예레미야 애가. 결국은 거짓 선지자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듣기에 좋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정반대로 하는 그것이 항상 진리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예레미야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지나가고 여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이제 한 내용을 제가 이제 그대로 써놨어요. 보시면 바벨론 공격에 대한 다른 차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항복하고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에 나와 있죠. 그 구조와 뭐 내용은 이렇게 넘어가시고 나중에 읽으실 때 활용하시고, 바벨론 공격에 대한 거짓 선지자의 주장은 뭐예요? 공격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둘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공격에 대해서 항복하고 또 올 것이니 그때에도 손을 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1차 포로가 한 번 있었다.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2차 포로가 또 왔죠? 그러니까 누러 살아라는 거죠. 70년이 지나야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이제 70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건데, 2년 후에 돌아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따라갑니다. 시드기야 왕도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가 썼던 모든 책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저 이단 같은 놈이라 그러면서 막 쫓아내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렇게 해요.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다시 바룩이 쓰게 되는 게 오늘날 우리 손에 있는 예레미야서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국노죠? 그렇잖아요. 죽일 놈이에요. 저런 놈은 있어서는 안 될 놈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국자예요. 어? 표창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독립운동가처럼 나라의 그 유지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매국노가 당한 건 뭐예요? 고난이죠. 이 사람은 환영을 받아요. 승승장구하고 환영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만 여기서는 죽음을 당하게 돼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맡은 자도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임을 당해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대적하고 외치고 그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을 때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항상 접근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하나님 뜻이 제대로 결과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슬픔을 노래했던 책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애가를 불렀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애가는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거예요. 근데 어떤 슬픔이었냐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외쳤어요? 두 손 번쩍 들으라 그랬잖아요. 항복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세 번씩이나.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막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통곡하는 겁니다. 자기 민족의 죽음을 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 무식한 놈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믿어서 죽었다고 슬픔을 노래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을 향한 애가의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노력하지만 그 순종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들만 우리는 순종하라고 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를 치는 것처럼 혹은 나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것처럼 보여질 때는 우리는 다 틀렸다라고 얘기해. 그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 일부러 막 외면하죠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포로가 끝이 아니라 70년간 정죄를 통하여 회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고난의 목적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도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들도록 그런 일들을 우리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이 와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과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도 감사함으로 맞이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슬퍼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느냐 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대상은 멸망당한 이스라엘이고 배경은 멸망, 그 당시에 죽었던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고 있어요. 순종입니다. 그렇죠?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순종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언약적 심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적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끝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심판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여러분들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언약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언약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서고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새로운 모습으로 재밌는 모습으로 그게 읽혀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거기 쓰여있던 그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제가 하는 말이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사실 선지서는 잘 읽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중요한 내용들만 재미있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아마 이해는 하시고 기억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어려운 삶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